마태복음 제15장 이 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관한 암시를 줍니다. 마태의 책과 마가의 책은 모두가 같은 목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 즉 하나님이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사 그분의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이것에 관한 암시를 주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전에 이미 많은 일들을 행하셨지만 이제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깨달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주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많은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1절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은 실용주의자들이었던 반면에 서기관들은 이론가들이었습니다. 원래 이 두 무리는 서로 화합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여기서 그들은 주님을 괴롭히기 위해서 함께 연합했습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주님께서 영향력과 균형잡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만일 주님께 영향력이 없다면 그들은 서로 연합하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종교뿐만 아니라 배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셨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장에서 헤롯과 온 성의 사람들은 소동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주님은 마지막 한 주 동안 예루살렘에 머무시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그분은 베다니의 한 가정, 곧 생명과 사랑과 봉사가 있는 한 가정에서 머무셨습니다. 2절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 사람들은 이미 주님께 계명을 범하는 것에 관하여 질문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실패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유전에 관하여 주님께 질문했습니다. 유전은 지켜야 하지만 그러나 그 자체로 어떤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으며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하게 여겨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유전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생각합니다. 주님은 이러한 폐단을 보셨으므로 그분은 비록 위생이 무엇인지 아셨지만 의도적으로 유전을 범하셨습니다. 3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주님께서 논박하고 계셨던 것은 그들의 유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할 수 있는가의 여부였습니다. 주일날 물건을 사지 않는 것과 같은 오늘날의 일반적인 유전은 사람의 가르침으로 전해지는데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 그것이 사람의 유전이 되었든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추가가 되었든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사람들은 유전을 강조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을 헛되게 만듭니다. 5절 하나님께 드림은 고르반입니다. 두 종류의 드림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드림입니다. 둘째, 입다의 경우와 같은 드림입니다. 입다의 소원은 살인을 금하는 것에 관한 계명을 범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거스르는 사람의 유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것입니다. 성공회의 기도책은 하나의 유전인데 그들은 오늘날 그 책을 성경보다 앞세웁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의 계명과 함께 동등한 위치에 두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지위를 얻게 되기 쉽습니다. 성공에 있는 사람들은 침례받은 사람을 교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차라리 우상 숭배자들을 교사로 받아들이려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차라리 고르반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라고 말합니다. 이 그러나가 문제를 일으키며 결국 그것이 유전의 가르침입니다. 7절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악한 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되게 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짓된 선은 사실 참된 악보다 더 악한 것입니다.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어떤 사람이든 유전의 권위를 옹호하는 사람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나 그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사람입니다. 9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으므로 그들의 경배는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경배하는 자들이 영안에서 진실로 경배하기를 갈망하십니다. 10절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그분은 이 말씀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오늘날의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만 손을 씻는 유전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모든 유전에 관한 것입니다. 11절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사람의 악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손을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힙니다. 12절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마음에 편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걸려 넘어졌습니다.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첫째, 주님은 유전이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둘째, 모든 유전은 어느 날 하나님에 의해 뽑혀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뽑혀지는 날까지 기다리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마다 라는 말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모든 유전의 가르침들을 지금 뽑으시며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기다리지 않게 하소서. 넷째, 이 구절에서 우리는 사람의 모든 이단들이 그날에 제거될 것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14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그냥 두어라는 말은 주님께서 화나지 않으셨음을 가리킵니다. 무엇이 참된 것이며 무엇이 거짓된 것임을 시간이 입증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는 반대입니다. 우리는 즉시 화를 냅니다.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그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무리들조차도 소경이었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합니다. 소경을 따르는 사람들은 역시 소경임에 틀림없습니다. 눈을 뜬 사람은 소경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흥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흥분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싶어하며 몽롱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몽롱한 사람들의 말을 듣기 좋아합니다. 안목이 없는 사람들이 항상 인도하기를 좋아하며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남을 가르치기 좋아하며 성경의 기초가 없는 사람들이 전파하기를 좋아하며 하나님의 뜻에 무지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경솔하게 행동합니까? 오직 눈먼 자들만이 그렇게 합니다. 그들은 가장 주관적인 사람들입니다. 15절에서 20절 이 비유는 손 씻는 문제를 언급하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비유입니다. 마음은 악의 근원입니다. 바리새인의 유전은 사람으로 하여금 깨끗해질 때까지 손을 씻으라는 것이지만 그런 유전은 사람의 마음이 더럽혀져 있다는 사실을 무시했습니다. 사람들은 야만인들을 찾으려고 아프리카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야만인은 미국이나 영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어디에나 있습니다. 이 단락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가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와 깨끗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외적인 필요가 아니라 마음인 것을 보여줍니다. 앞선 구절은 사람의 마음이 더럽혀졌다는 것에 관한 것이지만 이후에 나오는 구절은 하나님의 마음에 관하여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도 알 수 없습니다.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주님은 이 위선적인 사람들에게서 떠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곳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두로와 시돈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은밀한 죄인들을 떠나서 공개된 죄인들에게로 향하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지방이라는 말은 영역을 의미합니다. 비록 우리가 두로와 시돈에 살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러한 영역 안에 있습니다.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들렸나이다 하되, 이 가나안 여인은 저주받은 가나안 족속에 속했습니다. 그녀는 저주받은 땅에서 왔습니다. 주라는 말은 긍휼을 구하는 외침이며, 다윗의 아들이라는 말은 잘못된 외침입니다. 다윗의 아들은 가나안 여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만일 주님이 다만 다윗의 아들이었다면 그분은 이방인들과 아무런 관계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붙잡는 데 있어서 합당치 못한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을 부르는 방법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자들은 이 귀찮은 여인을 견딜 수 없었으므로 그들은 주님께 그녀의 요구를 속히 들어주시기를 구했습니다.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주님의 땅 위에서의 모든 역사는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그분의 공개적인 역사는 고넬료의 집에서 시작됩니다. 그때까지 주님의 이방인들을 향한 역사는 다만 암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분이 이스라엘 집에 가실 때에도 그분은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셨습니다. 주님은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분은 그 여인에게 하나의 손잡이를 주고자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집에게만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분이 잃어버린 양에게 가고자 하심으로 그 영역은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그 여인이 잃어버린 양이 아닙니까? 그녀가 은혜를 받을 수 없겠습니까?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다만 자신이 잃어버린 양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녀가 생각할 수 있도록 멀리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은 거절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침묵의 허락하심이었습니다. 비록 주님이 그때 입을 열지는 않으셨지만 그분의 심장은 쉬지 않고 두근거리셨으며 그분은 은혜 베풀기를 갈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죄인의 위치에 서 있지 않았으므로 주님께서 그녀의 요구에 응답하시기 어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지연하시는 것은 거절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연하실 때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거절하신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한마디 말씀을 하신 후에 그분은 멈추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속으로 우리를 무한히 기다리고 사랑하기를 갈구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겉으로 보이는 간격은 참다운 간격이 아닙니다.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여인은 주님의 말씀의 손잡이를 깨닫기 시작했으며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나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덕적이고 좋은 백성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들이 잃어버린 양일 줄은 전혀 몰랐다. 이것이 은혜라면 거기는 위치의 제한이 없을 것이다. 비록 내가 저주 아래 있는 죄인이지만 나도 또한 잃어버린 양이므로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주 예수님은 온 이스라엘 나라를 두로와 시돈과 같은 동일한 수준으로 낮추셨는데 결국 모든 사람은 죄인들입니다. 이제 그 여인은 주님을 다만 주라고 부르며 다윗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삭제해 버렸는데, 왜냐하면 그녀가 이제 구원이 무엇인가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26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것이 주님께서 처음으로 그 여인에게 직접적으로 대답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하신 말씀은 그 여인에게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을 양들에 비유하셨고 이방인들을 개에 비유하셨습니다. 오직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양떼가 될 자격이 있었으며 그들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언급된 주님의 양물입니다. 또 다른 양들은 구원받은 이방인들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의 양들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들이 잃은 양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들 또한 양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개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은 굽이 갈라졌으며 그리고 대생임질을 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을 양으로 생각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녀가 개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녀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그녀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며 오히려 주님은 그녀에게 또다시 붙잡을 손잡이를 주셨습니다. 27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주여 올소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여인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옳고 그녀가 틀렸음을 깨달았습니다. 헬라어에서는 개라는 단어가 서로 다른 두 가지 단어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들개를 말할 때 사용되며 또 다른 단어는 집에서 기르는 개를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여기서 개라는 단어는 집에서 기르는 개를 가리킵니다. 주님은 그녀에게 그분의 말씀의 손잡이를 주셨으며 그녀는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녀가 의미했던 바는 이와 같습니다. 비록 나는 개이지만 나는 당신의 개입니다. 내가 당신의 개임으로 나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기서 주님은 그녀를 여자라고 부르셨으며 주님은 처음으로 그녀를 칭찬하시고 그녀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그녀의 믿음에 크게 놀라셨으므로 기뻐 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체하시고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훈련소와 같습니다. 응답하시는 것이 지연될수록 믿음은 더 커집니다. 다윗의 아들은 천연적인 관계를 가리킵니다. 만일 당신이 당신의 행위가 선하고 행동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실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자신을 기꺼이 낮추고 개의 위치에 선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에서 어떻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손잡이를 붙잡는 비결을 배우기 바랍니다. 29절에서 31절 주님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돌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처음에 유대인들 중에 오셨다가 그 후에 이방 땅으로 가셨고 그러고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돌아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회개할 필요가 있고 이방인들은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락은 천년 왕국의 시작의 예표입니다. 그때 주님은 유대인 가운데 돌아오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병들었음을 깨닫고 주님께로 나아올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을 치료하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32절에서 39절 앞구절에서 그 여인이 먹었던 것은 부스러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은 왕국에서의 은혜와 풍성함을 상징하는 잔치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천년왕국 시대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시대는 없습니다. 5천명은 책임의 수입니다. 4라는 수는 3이라는 수로부터 나옵니다. 이것은 피조물이 창조주로부터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4천명은 많은 수를 나타냅니다. 떡 5개는 책임의 수이며 물고기 2마리는 간증을 상징합니다. 떡 7개는 완성의 수이며 7강조리는 매우 풍부함을 상징합니다. 여기에 또 다른 귀하고 의미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 예수님 역시 3일간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사람과 동일한 위치에 서실 줄을 아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3일간 듣고서 그 후에 여전히 배고프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3일간 말씀하시고서도 배고프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3일 후에 그분은 떡을 떼어주시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 자신을 위해서는 40일간 금식하신 후에도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볼 때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우리 자신을 그들의 위치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들에 관하여는 엄격하며 자기 절제를 실행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든 혹은 행하시지 않든 두 가지 다 기적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굶주린 상태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오늘날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사회봉사에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종류는 다만 영적인 필요만을 관심하는 사람들입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후자는 야고보가 말한 불의의 사람들인데 믿음만 있을 뿐 실행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요한이 말했듯이 만일 사람이 그의 마음을 막지 않는다면 동정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을 가지고서 형제를 돕는 것은 모든 믿는 이들이 추구해야 할 항목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렇게 많은 떡을 얻으리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믿음의 공과는 의심을 제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누구도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한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떼어주신 떡은 부활 생명을 상징합니다. 원래 제자들의 손에 있었던 떡은 전혀 증가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주님의 손에 의해 떼어진 후에 그 남은 것이 일곱 광주리에 가득했습니다. 생명이 십자가에 의해 다룬받은 후에 그것은 더 이상 천연적이지 않고 초자연적이며 따라서 그것은 증가하게 됩니다.